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앞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예후가 북왕국에 있는 아합의 모든 혈통들을 제거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딸들이 남왕국 유다로 이제 시집을 갔었잖아요. 그들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악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나누었어요. 1절을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11장 2절, 3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람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뭐랄까요, 좀 아들이 죽은 후 왕위에 올라와서 수년 동안 이제 그 여인으로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어린 소녀 요아스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잘하는 것, 요아스를 빼낸 것은 이 아달랴가 좀 몰랐던 것이죠. 자, 4절로 가보세요.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왕자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보인 게 아니라 계산되어지고 나름대로 예정되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보여지게 된 거죠. 이제 숨겨 자라던 요아스가 7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방백들, 대장들, 그리고 호위병들을 보내게 되고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왕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 아들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사람들이 기뻐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아달랴를 추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 다음에 7절,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고 뭐 각 사람에게 무기를 주어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거죠. 여기도 지키고 저기도 지키고 특별히 그 어린 요아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세벨처럼 무자비한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를 이제 뭐 권력 맛을 보았으니까요. 뭐 죽일 것이고 뻔하지 않습니까? 비록 요아스가 그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어떠한 가책도 없이 아마 그 권력 맛을 봤기 때문에 죽이려 할 것입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처럼 아주 냉혹한 뭐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랄까봐 그래서 소년 요아스가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철통같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들을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옹립하게 되는 거죠. 이날은 남왕국이 다윗 혈통의 왕을 세우는 커다란 경사가 있는 그런 날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한낮 동안 또 한참 동안 또 한동안 낙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 얼마나 기쁘겠어요. 계속되는 13절이에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그래요. 물론 아달랴는 요아스의 대관식에 뭐 초대받지 못했죠. 당연히 근데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마 시온산에 있는 다윗 궁에 아, 이 아달랴가 있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 궁에서 바로 성전이 이제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 그 떠드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고 보기 위해서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입니다. 봄에 왕이 귀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그랬어. 참 당연히 그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죠. 외칠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것이 반역에 관한 아달랴의 생각입니다만 15, 16절을 봐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도망을 했죠. 도망가다가 아주 그 말들이 다니는 왕이 말이죠. 한동안 왕으로 있었던 그녀가 말들을 다니는 그 길로 가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참 이게 얼마나 처참해요.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추풍낙엽입니다. 아달랴가 제거되었으므로 이제 남왕국의 어두운 구름이 걷히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왕은 하지만 너무 어렸어요. 자연스럽게 보좌관이 필요했던 거죠. 그 보좌관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다였어요. 그는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아달랴를 처단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를 섬기는 운동에 아예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게 됩니다. 당시가 뭐니 뭐니 해도 이 바알 숭배, 그 뭐 그런 것들이 그 유다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이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겼으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호야다가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에는 경건하고 아주 그 예배에 참여하고 이러지만 나머지 주간에는 어때요? 너무 세상적으로 사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사는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또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이 왕위에 오르는 그 여호야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이러한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는 교인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러면서도 왜 교회가 참 죽어 있는지,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힘을 잃는지 뭐 궁금하다고들 그러죠.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뭐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교회 숫자가 뭔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제 여호야다는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19절로 21절입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겁니다. 사악한 이방의 집권자를 몰아내고 또 바알 신전을 그 땅에서 없이 하고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맡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보통 큰 기쁨, 뭐 큰 축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11장을 정리하고 이제 찬송 함께 한 후에 12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우리들이서 올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서 올 것은 육지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에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맞은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배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통치를 계획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는 우리들이 영적 부흥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영적 운동이 이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상당히 중요한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왕들의 연대기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북왕국에는 모두 19명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아까 그 보았던 그 여자 아달랴까지 합해가지고 20명의 왕이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한 19명에게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그들이 나쁜 왕이었다. 이 북왕국 말이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어찌 여러분 좋은 것이 하나도 없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남쪽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명만이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도 그 다섯 왕만이 이례적이고 그들의 통치기간 동안에는 개혁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개혁과 축복들은 영적인 부흥운동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시작되었던 거죠.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부흥의 불길이 전국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친히 방문하심으로 하늘의 신선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서의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능력과 번영이 있었고요. 부흥이 일어난 때에는 언제나 교회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새로운 능력과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중요해요. 부흥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에는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어떤 그 회복 여러분 이것이 항상 교회사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부흥 운동입니다. 말씀이 부흥을 가져오지 결과론적으로 방법들은 부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그저 으쌰으쌰하고 끝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부흥이 가능하다고 믿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그린피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뜻에 모순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 유명한 R.A. 토레이 박사는 부흥이 하나님의 뜻에 모순된다는 어떠한 가르침도 성경에는 없다라고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임스 그레이 박사는 초대교회의 경험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어떠한 실마리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이 지금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은혜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 12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12장 오늘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래요. 참 요아스가 그 7살의 소년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했고 47살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부엘세바 사람입니다. 시바라는 여인이었죠.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들에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종종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이 언급이 되면서 그 어머니들의 이름이 동일하게 언급이 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사롭게 보지 말자 했어요. 아마도 그 가운데는 크고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어찌 보면 정말 너무 교만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서 봐야 돼요. 부흥이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땠습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으로 아직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4절, 5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이 낡아서 이제 수리해야 할 필요성,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던 거죠. 제사장들은 전을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거두었다가 다른 곳에 써버리게 됩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참 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좀 동일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우리는 어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집사는 훌륭한 사업가이므로 그에게 회계를 맡기자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러나 그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을 맡기자. 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덕목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고 더 강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못 해준다면 이건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그들은 돈을 받아가지고는 성전을 수리하기는커녕 아마도 다른 데 쓴 것 같아요. 9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의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둠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더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헌금 바구니를 만든 거죠. 헌금 통을 만들어서 입구에다가 딱 세워놨던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누구도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을 요아스의 교회 이렇게 불렀는데요. 오늘날 많은 기관들에게 아마도 이와 같은 또 교회도 그렇고요. 일들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교회는 안전하기 때문에 집사나 설교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헌금에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종종 사용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규정을 갖고 올바로 지도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주의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